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소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주고 약준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꼭 그 뭐 병 주고 약 주는 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이처럼 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 얘기죠. 유다가 입은 그 중한 상처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죠. 쑥대밭이 되고 또 백성들의 이제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초를 겪는 그런 상황을 두고 유다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가 그 처한 상황을 또 13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에 약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처럼 그 유다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이건 유다의 처지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입은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 어떤 벗어날 뚜렷한 방도가 없다, 길이 없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립무원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진 유다라.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처럼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그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상처다. 하나님이 그만큼 중한 상처를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가서 17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보다 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약도 없는 그런 중한 상처를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었는데 다시 이제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면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 유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바에야 왜 상처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고쳐주실 것인데 왜 상처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냥 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왜 어차피 고칠 것을 왜 상처를 줍니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는 것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기를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가 그걸 알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혹시 이제 중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나중에 고친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걸 이제 알면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그렇게 중한 상처를 입히신 것은 유다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14절에서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다. 유다가 악행이 참 많고 죄가 허다한데 그걸 몰라요. 그 유다가 회개를 안 하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악행이 있고 죄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악행이 허다하고 죄가 많다는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백성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린 문제가 없어. 우린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것이죠. 유다가 이처럼 자기들의 문제가 뭔가를 몰랐다는 것, 문제가 없는 백성으로 여겼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미워한 것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는 와가지고 너희들은 죄가 있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유다만의 이야기가 사실 아닌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여길 만한 그것이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모른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대한 적이 없다.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가령 그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은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올 그때만 해도 자기 문제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잘 따르고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아, 그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내가 뭔가 아직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죠. 잘난 척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난 문제가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원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온전히 지려고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그 영생을 향한 그 갈망보다도 사실 재물이든 마음도 컸기 때문에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마음보다도 영생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면은 난 재물 이것보다도 영생이 더 좋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 말씀도 하십니다. 재물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영생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재물을 포기한다. 이건 인간에게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은 세상을 향해 더 붙들려 있는 것이고 또 재물이 된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의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에게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예수님 말씀만대로 내가 실천을 못하겠구나. 그 문제죠. 난 재물을 참 못 부르겠다.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한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누구도 영생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가 말씀을 잘 실천하는가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심으로 인해서는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은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온 예수께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국 자기의 그 문제, 아, 나는 영생보다 재물을 좋아하구나, 근심된 이런 문제를 그를 들고 예수께 나오는 게 올랐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돌아가 버린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못 하겠구나,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실천할 것을 기대한 게 아닌데 너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 이걸 깨닫고 죽게 나오라는 것인데 이 청년은 실천해가지고 영생을 갈 걸만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거 실천 못하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청년의 더 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 다음에 이 청년의 문제는요.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이 근심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율법 실천했던 거 이건 정말 그것으로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구나. 이걸 보지를 못한 것이죠. 이게 청년의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께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늘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야만 우리가 왜 예수께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 특히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잘못됨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의 실천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실천까지도 다 예수님께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위치에서 너희는 문제 있는 존재야. 이걸 외치신 것이 예수님 일이었던 거예요. 또 다윗을 보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양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할 때만 해도 다윗은 자기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자기 이름 몰랐죠. 그럼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냈을 때에 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제 기대한 겁니다. 아, 내가 바로 죄를 범한 자구나. 항상 이런 그 자기를,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윗이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심하게 병을 앓게 됐죠. 그리고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이래만 아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요, 아이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나니 이릅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못했죠. 아니, 아이가 죽어, 자식이 죽었는데 상심하는 게 마땅한데 이 상심하지는 않고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란 얘기죠. 그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요.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아이를 살려줄지 누가 알까 싶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나 근심하게 금식하겠니 이겁니다. 내가 더 금식한다고 해서 아이가 내게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할 수 없다, 체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이가 죽은 상처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 가운데에서 내게 이러한 상처가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이가 죽으니 이제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걸로 그것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를 했는데 왜 아이를 죽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생겼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 모든 걸 누리고 뭐 재앙도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 아픔과 상처를 주신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게 정말 자기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신자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들을 유다처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무작정이 상처가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상처가,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신자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유다의 문제는 무작정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시는지 이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처가 주어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런 일은 관심이 없고 무작정 그 어려움 벗어나가지고 편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무작정이 상처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르짖는다면은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실상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얘기한 대로 오로지 자기들 편한 인생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이유는 네 죄가 허다하다는 거, 네 악행이 많다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이 얘기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 허다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약도 없다. 그 어떤 처방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 18절에 보면은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약도 없는데 상처, 너희들 입에 상처 약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공의를 베풀어서 그 허다한 죄로인 상처를 덮으시고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처를 주고 다시 고쳐준 이유예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허다한 그 죄를 덮어준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상처를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유다 백성이 뭐 율법을 잘 실천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무슨 업적을 막 많이 쌓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아라. 나의 긍휼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뭐 사용해가지고 큰 일을 하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보여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게 하시는 거 이렇게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그런 백성 만드시려고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 22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유다의 상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백성이 아니야 그거예요. 이게 유다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진짜 백성이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누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나는 정말 신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기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그걸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내 백성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유다에게 상처를 주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상처를 주고 고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약도 없고 어디 방도도 없는 그런 아주 크고 중요한 그런 상처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 신앙의 행위가 열심히 있고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좋은 신앙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 행위를 가지고 좋고 나쁜 거 이렇게 결정돼 버린다면 애당주의자 백성들은 좋은 신앙인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선지자가 그들에게 등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신앙 외적으로 화려했습니다. 정말 그들 신앙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 신앙을 지나 않는 것으로 책망을 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몰랐던 것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고치심, 건지심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서는 고침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걸 모르고 자기들의 그 열심의 실천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잘하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이만큼의 자기 자랑만 하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자녀라고 했죠. 그게 바리새인 들을 때에는 환장할 얘기예요.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이 겪은 상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비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고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 비참하고 슬픈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겠습니까? 유다가 자기 상처를 봄으로써 통해서 허다한 자기 죄를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를 싸매 고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긍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겪는 어려운 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편히 살 때는 상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우리는 상처를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죠. 그걸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처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의 저 비참, 나의 비참합니다. 나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허다한 죄, 악행 내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상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나 대신 받으신 그 상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 문제 없습니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로운 것으로 인정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상처를 주고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만 탄생되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우리가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신자는 뭘 해도 그걸 내 행함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다만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를 고백할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심만 자랑을 하고 높이게 되고 그걸 나의 공로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가 그 마음에 예수님 은혜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일을 돕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긍휼과 사랑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신다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돌아보시면서 나의 허다한 죄 속에서 하나님 국민과 사랑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에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다에게 상처를 주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상처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허다한 죄를 보게 하면서 내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허다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